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으로 부활 소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리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이고 그 예수님 주변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이 제자들이 전에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형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훨씬 더 힘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로 죽으셔서 그 장례되신 그대로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이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평안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고향으로 그 평온한 갈릴리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전의 직업을 찾아서 어부가 되든지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그 가슴 속에는 구멍이 뻥 뚫려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럴 거란 말씀이에요. 낮에도 예수님 생각나고 꿈속에도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걸어가시는 모습이나 그 미소가 눈에 선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귓가에 아주 쟁쟁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던 떡과 생선이 지금도 그 입안에서 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아 이게 뭐 다 지난 일이지 뭐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는 아예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거나 일거리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누군가가 그 중에 연락책이 되어가지고 종종 함께 모였을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이나 같이 지났는데 모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뭐 식사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 제자 중에 요한과 같은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면서 아마 이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런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 당신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말씀 우리들에게도 한번 전해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이전에 그분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다는데 당신들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무슨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 딸이 많이 아프니까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지난 일이라고 그러고는 돌아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슬픈 거는 이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평온하게 아마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무심한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됐을 텐데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그 얼굴은 예수님이셨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들 다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대신 평온한 삶은 그날로 다 끝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거나 무슨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런 편안한 삶이 주어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잡았던 그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의 세력이 있고 그것뿐입니까? 헤로대 세력.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제사장, 백성들의 그 장로들, 서기관 그대로 모두가 다 있어서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더라면은 이 제자들은 평온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참 평안히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았을 터인데 주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붙들렸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힘든 삶을 사셨는데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삼수형 당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톱으로 켜는 이런 형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끓는 가마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선승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무슨 기독교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지도 않을 터이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 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을 것이고 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없고 선교형 드리는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무슨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어떤 무슨 예수장이라고 직장이나 어디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고 다 마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망이 흔드는 대로 끌려가면서 나름대로 즐길 것을 다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것이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소위 말하는 편안한 그 삶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그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살기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힘들어도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전도하고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내 삶의 목표를 부활하신 주님께 정해두고서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야단치면서 그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나 예수님 부활한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왜 부활은 하필이면 해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이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기쁨, 큰 그 행복이라고나 할까요? 이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은 계속 있는 건가? 한번 이것을 이 시간에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마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 예수님이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니까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막 뛰고 좋아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 상태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니까 그 기쁨도 점점 말라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없어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솟아났습니다. 더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샘솟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그 책의 이름에도 나오듯이 베드로가 지은 책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그 책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되었다고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그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성전하시고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부활의 그 처음 기쁨이 살아들기는커녕 지금도 살아서 그 가슴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기쁨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것으로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베드로에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그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었어요. 산 그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성도들도 이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막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그 기쁨이 사라들어 없어지는 일커녕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는 많은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샘솟기를 바랍니다.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풍성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기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달라져가지고 기뻐했나, 이걸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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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부활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도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믿음의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믿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말 한번 나눈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중심한 많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확신이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으신 그것처럼 자신들 성도들 그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그걸 견디면 그 다음에 구원의 영광이 온다 하는 이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먼저 고난 받고 영광은 그 다음이란 말씀이에요. 그걸 성경 보세요.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 원리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터득하고 있었다고 한 말씀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기뻐했던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기쁨이었어요.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런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나누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마귀와 싸우면서 굳센 믿음으로 대응하며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대선배가 되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이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알미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사 터를 견고케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그것이 그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그 태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이 처음에 그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 그것들이 그대로 그 주변에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순서지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그 능력은 바깥에서 먼저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 속에서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순례하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쭉 도열해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와 있는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쫙 거기에 서가지고 두려움도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 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뭐 아주 위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재판받을 때에 가야바 법정에 섰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는데 너무나 떤 나머지 어린 여정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였는데 아 이제 본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끌려가가지고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지만은 그야말로 좀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 예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말을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전부 다 놀랐어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것을 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매이가 일어났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왜? 얼마나 당당하게 진리를 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난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끌어다가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고도 이 제자들이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공회 앞을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온갖 고초 속에서도 이들이 흔들림이 없이 다 견디고 공회를 나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신앙장 거기에 중간 부분이지요.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단 말씀이에요. 온갖 고초와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 고생을 많이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끄떡하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게 되면 공회 앞을 떠난 그들이 날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먼저 그 제자들 속에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어서 더 어려워지고 뭐 우리가 뭐 그 형편없이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변하면은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그동안에 걱정하던 환경, 우리가 염려하던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싹 없어지면 나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착각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달라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속에 사라들지 않는 그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과도 맞설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성도 되게 하시는 그거 그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이 사울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주변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캄캄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기본적인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온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 품 안에 온실 속에 있은 것이에요.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온실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그 불어오는 여러 가지의 바람, 폭풍우를 다 견디면서도 끄떡없이 있었던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것이면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정치도 뭐 편안하지 않죠. 여기저기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뭐 종전이 아니라 휴전 같은 이런 얘기는 있기도 하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뭐 과세하는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영 이상하게 되지도 않고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 특히 자기들의 자산을 저 스위스 은행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살 수 있겠나. 이 사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의연하게 계속 갈 수 있는 내 가진 어떤 그 인내심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담대함,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주의 암송 구절인데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금주의 암송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 속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묵묵히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대적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능력이 저희 안에 먼저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적은 예물과 마음과 삶을 바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자들에게 세임과 평안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실망한 이들에게 의욕이 살아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전사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기뻐 지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더러운 예복 주종 영가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가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